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나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던 저희에게 참된 빛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우리를 보호하는 사랑의 울타리가 아닌 삶을 올가매는 걸림돌로 여겼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인 교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든 주님께 먼저 엽죽기보다 저희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곳 양화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고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는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에게 내 신을 벗으라 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오니 저희가 각자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값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들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계명이 저희를 온전히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구별된 삶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막막한 현실 앞에서 진로와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묻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을 기준 삼아 결단하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서 그리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성도들을 친히 품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재난과 같은 이 무더위 가운데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뙤약볕에서 일하는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끄는 이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정한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마이로드 성가대와 온더힐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주차와 식당 그리고 각 모양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340년 동안이 왕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왕정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자기 가문이 가장 미약하다고 여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각각 1,000명씩 12,000명이 모인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열두 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마드리 가문이 그 중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사울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데리고 와서 보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 하나는 더 큰 정도로 아주 건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해 보였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권력의 노예가 되었고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렷한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게 속한 것은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에도 예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다가 구별하다의 의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우고 살리기 위한 구별입니다. 반면에 진멸도 구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멸은 징계와 심판을 위한 구별입니다. 거룩과 진멸은 모두 구별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 진멸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당시의 전쟁은 연례 행사와도 같았고 그 목적은 대부분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의 승리는 국가든 개인이든 가장 빠르게 부유해지는 지름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경제적인 전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말렉의 죄가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도구로 삼으셔서 아말렉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았고 그런 그가 수행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아말렉 왕까지 생포했습니다. 승전한 왕에게 생포된 적국의 왕은 최고의 전리품이었습니다. 승전한 왕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리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많은 전리품과 아말렉 왕까지 사로잡은 자신을 아주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장 지혜롭게 판단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왕은 전리품인 가축들의 소리에 정신이 팔려 정작 들어야 했을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은 자신이 가축을 남겼다고 말하지 않고 백성이 끌고 왔다고 하고 또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정작 자신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의 결정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큰 힘을 갖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즉 사울왕은 하나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세속적인 힘을 통해서 강건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왕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의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누리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어떤 가치관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왕의 시선과 마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만 있으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통치 기간 내내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자신이 불러 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이 불러 모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2장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다윗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던 것은 군인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무기가 많았기 때문이거나 무기가 현대식이고 성능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출정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통치 말기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 왕의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하고도 유능한 다윗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없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였습니다. 몹시 다급해진 사울 왕은 그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은 바른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 이 전쟁의 결과 승패에 대해서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를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알았다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결국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 안에서와 세속적인 힘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몸부림을 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스라이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삶과 세속적인 것들은 그를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해주지 못하고 넘어지게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서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무엇 무엇에 대항해서를 뜻하는 전치사 프로스, 영어로 말씀드리면 against이고 또 하나는 서다 세우다를 뜻하는 동사 istemi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대항하기 against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against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을 against 하는 것이고 권세들을 against 하는 것이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against 하는 것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against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6번,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7번 대항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두세 번만 대항하다라고 써도 될 터인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존재를 또렷 구체적으로 알고 마귀의 관계를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다, 세우다를 뜻하는 동사 이스테미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또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자기 자리에서 서기 위해서, 즉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그런즉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지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서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를 다짐하게 해줍니다. 첫째로는 선다는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많은 군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태극기 휘날리며와 같은 전쟁 영화를 보면 적과 대치해서 총격전을 벌일 때 적을 조준해서 총을 쏘곤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적을 향해 총을 조준해서 쏘는 군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인이자 군사 기자, 군 역사학자인 사무엘 마샬은 2차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에서 미군의 전투 행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전투하면서 최대 25% 정도만 적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두려워서 방아쇠를 아예 당기지 못했거나 공중이나 땅을 향해서 그냥 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빗발치듯 날아오는 총알 중에서 단 한 발만 맞아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우면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직면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악한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악한 세력에게 우리를 던져놓고는 알아서 생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주님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주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선다는 것은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다는 당시 전쟁 중에 자기 편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진지를 굳게 지키던 군인들에게 쓰던 용어입니다. 18세기 중후반인 1776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었던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으로 영국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멜 깁슨 주연의 패트리어트, 늪 속의 여우라는 영화에 전쟁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전쟁하는 양쪽 진영의 군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줄을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줄을 향해서 총을 겨누어서 쏘고 그 줄이 무너지면 그 다음 줄이 앞으로 나와서 또 상대방한테 총을 쏩니다. 계속해서 한 줄씩 한 줄씩 나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때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250여 년 전입니다. 그때까지도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최고의 전술로 여겨졌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군도 그렇게 한 줄씩 나가서 상대를 싸웠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최고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줄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곧 뒤에 있는 나의 전우들,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은 물론 전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러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에게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최고 최대의 도시였고 당시로는 없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에베소의 자랑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아데미, 즉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에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었는데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전에서 일을 볼 뿐만 아니라 남자들과 성을 팔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신전의 잡일을 도맡아 하는 노예들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전의 노예라 불리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런 욕망의 도시, 쾌락의 도시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중에서 서 있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다는 것은 늘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이고 늘 깨어 있는 것이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줄로 정리하면 서 있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라라고 하는 목가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를 치유해 주신 이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누워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서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남자도 함께 잡아와야 하는데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여인에게 살기 등등한 시선을 퍼붓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앉아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느냐고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을 땅에 대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는 지금까지는 앉아있었고 누워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서 있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에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의 항변은 서 있는 삶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진정으로 서 있는 사람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각자의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또한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서 있지 못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찾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세상과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게 하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로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누워있는 것은 온갖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서있는 것보다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국 우리를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난파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삶을 살았던 다윗도 바세바 사건으로 넘어져 버리자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도망을 가야 하는 처절함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굳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지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겠다고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굳게 결심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13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울은 우리에게 굳은 결심을 하고 서라나 내 능력으로 충분히 설 수 있으니 노력을 해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서는 또 자기 야망과 욕망의 전신갑주를 입고서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서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은 영원히 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도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그리고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면서 서 있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고 서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밝히고 밝혀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 초대 왕이 되게 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만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서 있을 수 있고 강건해질 수 있음을 망각한 채 세상적인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서 있으려고 하다가 그의 온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울의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며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서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속적 가치관의 간계와 욕망의 간계를 이기고 서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서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의식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라옵고 남나니 우리 각자가 예배에 서 있게 하시고 가정생활에 서 있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 있는 그리스도인 말씀 위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